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뜻대로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어졌고 그 아름다움을 찬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발적으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심으로 인간을 동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며 경외하고 신뢰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기를 인간들에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간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적 노력과 공로가 아닌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한 위대한 대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다시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어 아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견고하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는 그 모든 시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모두 다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실행해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원인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믿는 자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중요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위해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으며, 이 거룩한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이 땅에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도 이 세상에서 그들 나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연 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의 삶 속에서도 관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간혹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감히 부정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대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결코 막을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전쟁이나 전염병의 창궐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시는 일들을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면서 오늘도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내 침상 위에서 내 머리에 환상들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리고 보라, 땅 한가운데에 나무, 그리고 그것의 높이가 크다. 그 나무가 크게 자랐다. 그리고 그것이 강했다. 그리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들로 도달한다. 그리고 그것의 광경은 온 땅의 끝에서도 보인다. 그것의 잎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고 그것 안에 모든 자를 위한 음식이 있다. 들의 짐승이 그것 아래서 은신했다. 그리고 하늘들의 새들이 그것의 큰 가지들에 산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 있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먹게 된다. 내가 내 침상 위에서 내 머리의 환상들 중에서 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천사, 즉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힘있게 부르고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그 나무를 베어 넘겨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의 가지들을 잘라내라. 너희는 그것의 잎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의 열매를 흩뜨려라. 짐승은 그것의 아래로부터 그리고 새들은 그것의 가지들로부터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 그리고 철과 청동의 족쇄로 들의 풀 속에 그리고 하늘들의 이슬 중에 그것이 젖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몫은 짐승과 더불어 땅의 풀 속에 그의 마음이 사람으로부터 바뀔 것이다. 그리고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일곱 대들이 그에게 대해 지나갈 것이다. 판결은 순찰자들의 명령으로 그리고 그 일은 거룩한 자들의 말이다. 살아있는 자들이 가장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에 대해 다스리시고 그분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그분께서 그의 위에 비천한 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높이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자란 땅 끝에서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그가 꿈에서 봅니다. 이 나무는 아름답고 열매는 너무나 풍성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그 그늘에 머물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가지를 꺾고 잎사귀와 열매를 다 떨구어버리고 짐승들과 새를 그 큰 나무의 그늘과 가지에서 쫓아내라고 호령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그러나 땅에 남겨두고 나무를 철과 노줄로 얽어매어 이슬을 맞게 하고 짐승의 마음으로 일곱 해를 지나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의 주권대로 통치권을 누구에게든지 행사할 수 있고 천한 자를 높이 세우는 그런 능력이 오직 그 위대하신 가장 높으신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타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의 말은 바로 이 꿈을 푸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그 지존하신 분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 지엄한 계시를 꿈을 통해 그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느부갓네살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꿈을 통해 이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이 그의 꿈 내용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강력한 패권 국가의 왕으로 도도하고 오만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던 느부갓네살에게 그 자리에 그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 짐승 같은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그 뜻을 어떻게 실행해 나아가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면 이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 왕 내가 이 꿈을 보았다. 그리고 너 벨드사사라 너는 그 해석을 말하라. 내 왕국의 모든 현자들이 내가 알도록 해석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너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말한 이후에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박사도 알지 못하는 꿈의 의미를 신들의 영을 소유한 다니엘이라면 능히 풀어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도무지 자기의 꾼 꿈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위기들의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다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의 숙명처럼 드리워진 모든 일들을 맞이하면서 슬프면 슬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인생을 옆에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지만 그 꿈의 풀이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었듯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돌이켜 행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인생이 왜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왜 이토록 힘겹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왜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인생의 대부분의 날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보다는 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날들로 가득한 것인지 사람의 지혜로 결코 알 수 없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에 관한 현명한 답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배양시키시고 그것을 확증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섭리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말해 줄 수 있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상에 들려주어야 될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고 도도하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의 인생을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길로 밀어넣으실 때 그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고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말해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에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답변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인 다니엘이 한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당황하게 한다. 왕이 대답하고 말하되 벨드사살아 그 꿈과 해석이 너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벨드사살이 대답하고 말하되 내 주여 그 꿈이 당신이 미워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의 해석은 당신의 원수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즉시 그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니엘은 즉각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통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그 꿈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당하게 될 그 고통과 그에게 일어날 여러 상황과 변고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한동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마음에 번민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 벙벙하며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소스라치게 놀라다, 마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 얘기를 자마자 즉시 다니엘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일순간 정지되어버린 마비되어버린 이런 상태의 다니엘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멸하시겠다는 사실을 꿈으로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내용을 간파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뛸 듯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유린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온 이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 같은 이교도의 왕이 마침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폐위가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아마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임하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당황하면서 그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염려하고 있었고 왕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하로서의 모든 도리와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인지하게 된 그에게 닥친 충격적인 미래에 관한 계시를 깨닫고 깊은 연민과 마음의 큰 눌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되었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었고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심히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의 왕을 보필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자리이고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부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심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꿈이 차라리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기를 원하고 그 꿈의 내용이 왕의 대적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악한 이방의 왕이라도 다니엘은 그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헤아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악한 상관이라 하더라도 그를 모시고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세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숭고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 대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차없이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때이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한가로운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 다가올 어두운 미래를 안다면 온 힘을 다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사실을 부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올지 알 수가 없는 이 불안한 때에 어떻게 예배당이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그토록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그 왕을 생각하는 왕에게 닥칠 그 불행한 미래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바로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쾌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며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알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느부갓네살에게 잘 드러나게 되고 그 뜻이 성취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러나 신하로서 왕에 대한 지극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그는 품고 있었습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에 대해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오늘의 깊이 잠든 교회를 향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진노의 채찍을 드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당하게 될 그 끔찍하고 두려운 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부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구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도래할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듯이 이 악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님과 그 진리의 가치만 높이고 인간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가혹한 징벌을 통해 마침내 우리를 회개토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이 민족에게 임하게 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부디 생각하십시오.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부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돌이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다니엘의 꿈에 대한 해몽이 시작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보았던 그 나무, 그것이 자랐고 그것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높이는 하늘들까지, 그리고 그것의 광경은 온 땅에 뻗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잎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고 그것 안에 모든 자를 위한 음식이 있습니다. 들의 짐승이 그것 아래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큰 가지들에는 하늘들의 새들이 거주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위대함은 당신의 위대함은 중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들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력은 땅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속에 등장한 그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자라서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모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내고 들짐승과 새들이 거처할 수 있는 처소가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왕의 권세가 더욱 강성해져서 그 권력이 하늘에 닿을 정도고 그 권세가 땅 끝에 이를 정도로 막강해지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권력과 그 왕권의 힘이 더 강력해져서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을 지배하게 되는 패권 국가로서의 위용을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리고 왕의 천사, 즉 하늘들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너희는 그 나무를 베어 넘겨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파괴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땅에 버려두라. 그리고 철과 청동의 족쇄로 들의 풀 속에 하늘들의 이슬 중에 그것이 젖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목숨 들의 짐승과 더불어 그것들이 그에 대해 일곱 떼들에게까지 지나갈 것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법령, 그것이 내주 왕의 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으로부터 쫓겨나고 당신의 거처는 들의 짐승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들처럼 풀을 당신에게 먹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들의 이슬로부터 당신을 적시고 일곱 떼들이 당신 위에 지나갈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왕국을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을 당신이 알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들의 그리토기를 버려두도록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당신이 알 때로부터 당신의 나라는 당신에게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순찰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그에게 받게 될 명령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대한 경고였다는 거죠. 나무를 베고 멸하라라는 의미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로 인해서 일거에 그의 왕국과 왕좌를 잃어버리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철과 놋줄로 동이고 들청초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의미는 단단히 묶어둔 그루터기가 황폐한 곳에 놓여서 들풀이 거기에 무성하게 자라게 된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진 초라한 모습으로 버려진 이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물 곳이 없어서 들판에 이슬에 젖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량하고 가련한 신세로 바벨론의 왕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은 7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아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마치 정신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들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해몽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에게 믿겨지지 않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그가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땅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실 수 있는 이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대에게 느부갓네살 바로 당신에게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왕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의 모든 나라까지 오직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고 권력을 허락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신다는 이 사실을 왕이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왕이 그것을 알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같은 일들을 왕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나무의 뿌리에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느부갓네살 왕을 이 같은 비참한 처지에 두고자 하시더라도 그를 죽이시거나 그에게서 영원히 왕위를 빼앗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럼 뭘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같은 느부갓네살에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경험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왕이 그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왕을 들어서 그대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강력하게 지속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은 여기까지 분명하게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개의 기회와 여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무를 베어버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귀, 영화 또한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잘라서 내가 쟁취한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온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존했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까지도 모두 하나님은 산산히 깨뜨려 버리시고 그것을 파괴하시고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일을 그 고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바라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그것을 뼈아프게 처절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죄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절대로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견고하고 높이 자라 하늘에 닿은 거대한 나무라도 하나님이 가차없이 찍어 베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뚝 솟은 수많은 빌딩과 최첨단화된 시설과 이 눈부신 이 나라가 이룩한 이 문명도 하루아침에 베어버리고 모두 잿더미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던 그 오만한 인간이 짐승처럼 변해서 들에서 먹고 자게 되는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그 비참함에 이르게 될 때 결국 느부갓네살 자신이 나는 초라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이웃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서 끝없는 교만과 아집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를 떠난 모든 자들은 바로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진 가운데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직전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과 다른 하나는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유다의 남은 백성들, 그들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원받게 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 새 영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을 다시 구원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모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완고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향해 반감을 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먼저 우리를 철저하게 깨뜨리신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천만에. 예수 믿으면 철저하게 깨지는 일이 먼저 그의 인생 가운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모두 파괴시키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내 자신에 대한 집요한 사랑을 하나님은 모두 깨뜨리시고 결코 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긴 시간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투항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같은 방법으로 그를 깨뜨리시고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나의 권고가 당신에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의를 행함으로 당신의 죄들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의 부리들을 끊으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번영의 연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풀이하면서 7년에 걸친 고통스러운 기간이 그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과 그런 일이 왕에게 생기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최대한 유예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은 이제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그의 해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강포와 억압과 착취를 통해 그의 권력을 오늘까지 강화시킨 일들에 대해서 그의 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악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 오늘까지 행해왔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리한 말로 왕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면서 당신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에게 충심으로 드리는 이 조언을 듣고 제발 지금부터라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왕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라고 강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진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의 왕권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되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제국을 통치하면서 오만하고 포악하며 불의하고 불법하게 나라를 다스린 것을 모두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공의와 선정을 베풀므로써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 고통스러운 징벌의 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유예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왕에게 이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당시 신적인 존재인 왕에게 쉬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엄하심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살 길이 오직 이것뿐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에게 직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즉시 수정하고 돌이켜야 될 바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그것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지엄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얼마든지 그것으로부터 피할 길을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간곡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떠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왜 죽음을 자초하려고 하느냐? 돌이켜서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피맺힌 호소를 자기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교도이며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 이방의 왕에게도 이 같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목적은 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거나 내치지 않고 꿈을 통해 그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왕권과 왕위를 빼앗아 짐승 같은 삶을 7년 동안 살아가게 하시면서까지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가르치시는 인자하심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나 연약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해서 고집스럽게 행하고 어리석은 길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인내하시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를 심히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며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그 모든 교만하고 악한 날들을 모두 회개하고 겸손히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기어이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왕에게도 이 같은 열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방문을 열어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아들과 딸이 속히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그 재산이 모두 탕진되게 하시고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워야만 했던 그 비참한 지경까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 비참함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절대적 무능과 혐오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부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가 공산화 될 수 있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건져내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오늘까지 안정과 번영을 이루며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이 나라가 발전해온 속도에 맞춰 엄청난 수적인 성장을 이룩했고 신앙의 자유와 번영과 풍요를 마음껏 누려왔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와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 오만해졌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짓밟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교회는 깊이 세상과 유착되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섬기고 떠받들고 종교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림으로 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환난의 날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징계하고자 하신다면 이 강팍하고 죄악된 이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고자 하신다면 내일이라도 한 달 뒤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염려되지 않으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충심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닥친 두려운 미래를 염려함으로 그가 무엇을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직언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서 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며 형식뿐인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모두 철저하게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최후의 통첩을 고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울리고 우리 자신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환골탈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결의와 결심을 품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시대에도 오늘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참 진리와 신앙을 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시대의 벽보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며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호소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보되기를, 부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악하고 목이 곧은 시대에는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진노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부디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날들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의 날들이 조금 더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